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9일로 예정됐던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미국 방문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전날 갈란트 장관이 미국으로 떠나기 몇 시간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를 걸어 일정을 보류시켰다고 두 나라 당국자들이 같은 날 언론에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발이 넘는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한 데 관해 구체적인 방식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의 방미를 취소시킨 이유는 정상 간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대화하기 전까지 방미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갈란트 장관에게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은 지난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하마스 전쟁의 목표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내며 서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이란 전략에 관해서도 의견 충돌이 잦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다고 악시오스가 전날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해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은 대이란 보복 방식과 시점이 결정되면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알리기를 원할 거라고 이 매체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 공격의 실행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8일 밤 내각과 군, 정보기관 수장들을 불러서 공격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이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하마스 휴전과 중동 긴장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이보다 사흘 앞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도 미국의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에서도 대이란 보복 계획에 대한 이견만 드러낼 거라는 전망이 주요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9일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민 대피와 총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담화를 통해 이번 허리케인은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허리케인의 경로에 지금 있다면 이미 대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하면서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며 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밀턴은 강풍을 동반한 5등급 허리케인으로 9일 저녁에 플로리다 중서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의 템파베이 해안에는 최대 15피트, 약 4.5미터 높이의 헤일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6인치 150mm에서 12인치 310mm에 달하는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템파베이 광역권 거주자는 33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남동부를 강타했던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것이어서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시 헐린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23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허리케인이 잇따라 미국을 강타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7일 폭스뉴스에 나와서 헐린 피해에 관해 공화당 지역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9일 러시아 서부 브랜스크 지역의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중투하식 유도 폭탄과 함께 북한에서 인도된 미사일과 포병 무기들을 포함한 각종 탄약이 보관되어 있는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9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과 초청국가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와 함께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기후변화를 비롯한 주요 역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오스의 손사이 시판돈 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흐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황해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개성을 제외한 나머지 황해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동쪽으로는 함경남도와 강원도 원산, 함북 청진과 삼지연 쪽으로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3도,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예상됐던 통일 삭제 또는 영토조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영규 기자가 서울의 김한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먼저 북한이 한국과의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공사를 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고요?
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해당 조치가 한국 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미국 핵 전략자산 전개, 미한의 정권 종말 경고 때문이라며 일촉즉발에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요새와 공사와 관련해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일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이 남북한을 잇는 철도 그리고 도로를 차단하는 조치들을 하는 게 이미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공식화한 배경은 뭘까요?
남북한을 잇는 도로와 철도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와 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경의선과 동해선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지난 1월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4월엔 가로등도 없앴으며 6월과 7월엔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 북한 측 지역에서 많은 병력을 동원해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군의 발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리적, 군사적 조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믿는 게 이걸 미국에 알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김정은이 언급한 상황관리, 이 대목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한 차원, 그리고 분쟁보다는 상황관리를 하고 싶다는 차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네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요새를 만들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과 비슷한 형태로 254km에 달하는 군사 분계선에 구조물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온 북한의 이번 차단과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한반도 정세 불안 원인을 미한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졌던 최고인민회의, 오늘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에서 8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조항 반영과 통일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평화통일이나 북방구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 첫 최고인민회의였기 때문에 관련 개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최룡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국방상을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했습니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입니다.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북한이 통일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또 영토조항이라는 것을 신설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 예상이 틀린 걸까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나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헌이 됐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거나 관련 개헌을 유보했을 가능성 등 여러 관측들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개헌 검토를 지시했지만 김 위원장 지시대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벌어질 정치, 군사적 파장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문제, 민족 문제, 영토 문제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걸 모두 손보고 했을 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질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깊이 고민하다가 우선 유보해놓고 좀 더 상황을 보자는 것인지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정전협정을 부정해온 북한이 정전협정에 근거한 남북한 경계선을 국경으로 헌법에 집어넣는 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의 정전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그어진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헌법에 명시할 수는 없는 거죠. 김정은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조선반도에 병존한 두 개 국가를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측처럼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이른바 남북관계 두 국가론에 입각한 개헌을 쉽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까요?
김 위원장이 지시인 만큼 포기했다기보다는 분위기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남북 간 단절과 차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 뒤에 헌법 개정 수순의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한국과 미국의 위기 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이런 단절과 차단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것으로 미뤄 이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의원 선거와 함께 차기 제15기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격식을 갖춰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다만 서해 북방계선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영토 조항 신설은 김 위원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토조항 개정해가지고 밝히는 순간 김정은은 남쪽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던 자신의 어떤 영토 영해를 침범하는 결과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렇네요.
왜냐하면 옛날 레를 그대로 인정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부담, 그리고 그게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또 야기할 수밖에 없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기자, 한편 미한일 세 나라 외교 당국이 이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등을 포함한 움직임에 대해서 회의를 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포함해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조굴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남아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9일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삼국 대표는 굳건한 미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유도 기능을 적용한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 사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8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 중인 240mm 조종 방사포탄의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검수 시험 사격의 목적은 자동 사격 체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최대 사거리 67km에 대한 조종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는 한국군의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로 240mm 조종 방사포탄은 기존 240mm 방사포탄의 유도 기능을 추가한 갱신형 무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8월에는 갱신형 240mm 방사포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40mm 조종 방사포를 러시아 공급을 함께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 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참가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 영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과 국제 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 국군, 유엔군과 싸운 역사가 있다면서도 이런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근거 없는 명예 훼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속개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한국이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윤지영 군축 비확산 과장은 영국의 민간단체 분쟁군비연구소와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증거를 고려할 때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제공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iven the aforementioned evidence, it could not be clearer that the DPRK has provided ballistic missile and ammunitions. I would like to reiterate again.
이어 이러한 제공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추가 개발과 고도화를 막기 위해 안보리가 여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금수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포함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윤 과장은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정례적이고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리인 탐사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tinue to threaten international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 matter of great concern.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국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또 다른 예라며 이러한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토마스 괴벨 군축대사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PT is under pressure, not only with proliferation cases such as DPRKs and Iran's nuclear programs.
그러면서 가장 최근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로는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는 발언이 있다며 핵 확산 금지 조약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 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루시 덩컨 군축대사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전달 수단은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불법적인 군사물자 이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철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이날 일반 토의에서 전날에 이어 반박권을 얻어 북한의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동맹국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떠들면서 연중 거의 매일 침략적 성격의 전쟁 연습을 벌여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As we have stated on several occasions, the rumor about arms dealings between my country and Russia.
문 차석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허구에 기초한 소문은 그 어떤 평가나 해석도 할 가치가 없는 가장 터무니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러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명예훼손은 주권 국가들이 친선과 협력 관계 발전을 도모할 것을 규정한 유엔 헌장과 보편적 국제법에 대한 부정과 위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말로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발언에서 북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 헌장, 핵 확산 금지 조약, 화학 무기 금지 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우주조약 등을 국제안보 환경을 개선한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와 같은 조치는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 탄약 품질 관리를 위한 인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대러 지원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haven't seen those reports, Janie, so I can't confirm that. In terms of support to Russia, I mean, we've certainly seen North Korea willing to support Russia.
사버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당 보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그러나 우리가 더 우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7일 우크라이나 매체 크유포스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은 전날 군사 누리집에서 도네츠크 지역에 북한군이 주둔하는 것은 주로 소수의 공병 부대와 관련이 있다며 북한에서 대량으로 공급한 탄약이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이 부대는 탄약 운반에 동행하고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록하며 러시아 군대가 탄약을 배치, 보관, 사용하는 방식을 추적 관찰한다며 러시아는 다양한 유형의 무기와 관련해 북한 탄약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조담배 제조 및 판매를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최근 기소된 중국인이 북한을 위해서 허위 선적과 자금 세탁, 제재 우회에 적극 나섰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들과 한국어로 소통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근 북한이 위조담배 제조와 판매를 통해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광화 사건의 형사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VOA가 확인한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범행 동기와 의도, 행위 등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고발장에는 진광화를 비롯한 공범자들이 위장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국영 담배회사들과 불법 금융거래를 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진광화와 공범자들은 위니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위장회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국영 담배회사 NKTC와 약 8,43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약 5,400만 달러는 송금한 금액이고 3,030만 달러는 수취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니 엔터프라이즈가 최소 11개의 은행 계좌를 사용해 200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36건의 미국 달러 거래를 수행한 사실도 범죄 목록에 적시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허위의 선적 기록을 사용해 물품을 밀수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중개은행들을 속여 제재를 피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위니 엔터프라이즈의 한 직원이 진광화에게 북한 국영담배회사에 지급된 대금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어로 설명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총 6건의 송금 내역이 담겨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금 지급 수단이 달러화로 명시됐고 불법 송금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직원은 두 번째 송금에 대해 은행 측에 적발돼 실제로 접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한글로 비고란에 적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출신인 진광화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국어로 소통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또는 한국계 중국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은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현재 약 25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진광화가 대북제재 위반에 깊이 관여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가 미국의 제재와 금융 규제에 따라 북한 고객을 위해 사전 허가 없이 미국 달러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광화의 이메일 기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설립한 위장회사 위니 엔터프라이즈가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광산은행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진광화가 2019년 2월 위니 엔터프라이즈 직원으로부터 계정정보 생성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조선 광선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받은 것도 고발장에 명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씨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27일 워싱턴 DC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북한은행원 심연섭, 중국인 친거밍, 한린린 등과 공모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위조담배 상품을 제조 판매 불법 수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서류를 사용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약 310건의 거래 총 7,4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처리됐는데 법무부는 이 거래가 북한 정부에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담배는 당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금 등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진 씨는 은행 사기로 최대 징역 30년,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위반으로 징역 20년, 자금 세탁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는 공범인 심연섭에 대한 제보는 500만 달러, 중국인 춘거민과 한린린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여파는 군사와 외교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하마스의 지원 세력으로 지목된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며 법적 문제로까지 확대됐는데요. 최근에는 소송 확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이면에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소송과 그 전개 상황을 함지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약 1,20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을 모두 보유한 소위 복수 국적자가 적지 않은데 이에 따라 약 40명에 달하는 미국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부상자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마스의 당시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은 올해 7월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입니다. 원고에는 네타의 유족과 함께 다른 희생자와 가족, 부상자 등 총 13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약 3주 뒤 워싱턴 DC 법원엔 하마스 피해자 약 90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역시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북한을 피소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인데 이전 소송을 합쳐 200명이 넘는 미국인이 하마스의 당시 공격을 이유로 북한을 미국 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BOA와 만난 이스라엘의 니사나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도 하마스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북한에 대한 소송인단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하마스의 당시 공격과 북한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을 소송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특히 북한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과 훈련을 제공했으며 북한이 만든 무기가 하마스에 의해 이용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amas killed 1,200 people in October 7th and there are some Americans.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대한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반명예훼손연맹의 조너선 그린블렛 최고 경영자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및 무장세력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알려져 왔다며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을 계기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북한산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known for year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Palestinian
terror groups and militants.
또한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거리 밑에 터널 시스템을 건설해 인질을 붙잡아 두거나 무기를 저장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 기술자들과 정부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송인단은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이 당시 하마스에 의해 사용된 사실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했는데 이후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BOA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소송인단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이뤄진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에선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의회의 장소인 미국 법원에서 그것도 북한을 상대로 한 공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더 주목되는 건 소송인단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2일 2차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새로운 원고가 포함된 소장 수정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인 3명의 유가족이 추가됐는데 이들의 사망 시점은 지난해 10월 7일이 아닌 올해 1월에서 2월입니다.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투입됐다가 전사한 군인과 가족이 정식으로 원고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이후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도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번 소송 규모가 앞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투가 하마스를 넘어 헤즈볼라나 이란까지 확대된다면 소송인단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소송이 북한을 겨냥한 만큼 북한의 배상 책임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인단은 북한이 각각의 소송에서 약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입장에선 연간 국내 총 생산 GDP 약 233억 달러의 8.5%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비슷한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린 점으로 본다면 소송인단의 요구 금액이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 북한이 앞선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방문했다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해 지난 2018년 법원으로부터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북한이 미국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신 북한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벌금 등으로 충당한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미국 등에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BOA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중동에서 북한제 무기나 기술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 보도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례 없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of course participate in the East Asia Summit and the U.S. ASEAN Summit.
이어 블링컨 장관은 물론 긴급한 지정학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버마 위기,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수호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 관련된 여러 현안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여러 국가를 강압하고 압박하기 위해 중국이 긴장을 고조하는 무책임한 여러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등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라오스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you can expect that the secretary will raise deepening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trength of America's commitment to ASEAN and to Southeast Asia and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and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아세안과 동남아시아 보다 넓게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헌신과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헌신은 분명하고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별도의 만남을 가지는지 묻는 질문에 장관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도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새 정부와 함께 전례 없는 미일 동맹 강화를 이어가기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은 영내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며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일 동맹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이며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핵보유 선언과 핵을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해서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remain fully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일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적 실체와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1일 VOA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이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한국 버스를 운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초 개성공단에서 무단 반출된 한국 버스 80여 대 중 일부로 추정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버스가 발견된 곳은 북한 개성 북쪽의 한 지대입니다. 구글 어스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지난 8월 19일자 위성사진에는 파란색 버스가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 앞 공터에 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지붕 앞부분에 에어컨이 돌출된 형태를 비롯해 전체적인 크기와 모양이 한국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외형과 같습니다. 버스는 개성시내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1.2km, 개성공단 버스차고지를 기준으로는 북서쪽 약 9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과거 개성공단 운영 시절 한국이 제공한 버스가 개성에서, 그것도 개성공단과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에어로시티로 추정되는 버스의 운행 장면은 다른 지대 두 곳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위성사진은 개성시 북쪽 3분의 1 가량의 모습만을 담고 있습니다. 개성시 중심부가 제외된 위성사진에서 한국 버스가 3대나 발견된 것입니다. 앞서 VOA는 올해 2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시내 약 10개 지점에서 한국 버스 약 85대를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로 추정되는 2개 지점에선 각각 60대와 14대의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또 도로와 골목 등에서 나머지 10여 대의 버스가 확인됐는데 이들의 위치는 모두 개성 시내 중심부와 남쪽이었습니다. 또 시내 중심 도로에선 버스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장면도 포착돼 개성 주민들이 한국 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소 한산한 개성시 북쪽에서도 한국 버스의 운행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버스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약 30대를 제외한 260여 대가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겨졌습니다. 이후 2022년을 전후해 최대 30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관측되기 시작하더니 올해 2월엔 추가로 약 100대가 차고지를 벗어났습니다. 이어 이들 버스가 개성시내 차고지 등에서 발견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바깥 지역으로 버스를 재배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개성 북부 지역에서 버스가 발견된 사실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버스 무단 사용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버스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많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BOE는 최근 한 달 사이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서 횡단보도 21곳을 새롭게 도색하고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서 대규모 정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엔 개성공단 내 한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을 짓기 시작해 최근 완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개성 쪽 기존 출입구를 철거한 후 새로운 형태로 재건했으며 출입시설 외곽 지역에서는 가로 37m, 세로 22m 크기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선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되고 일부 공장에선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실시간각 벌어지는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북한 모든 지역 흐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서쪽은 황해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지만 오후에는 개성을 제외한 황해도 지역 대부분 맑아집니다. 동쪽으로는 함경남도와 강원도 원산, 함북 청진, 삼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3도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신의주는 오후에 비 그치고 남포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개성은 종일 비 내립니다.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13도, 사리원의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두 곳 모두 22도입니다. 자강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5도. 강계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흐리고 함흥과 장진 쪽에 비가 내립니다. 원산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0도. 함흥의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9도. 평강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청진은 오전에 비 내립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9도, 김책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양강도 흐립니다. 삼전은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계산의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6도, 삼전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9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먼바다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비교적 잔잔하고 먼바다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9일로 예정됐던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미국 방문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전날 갈란트 장관이 미국으로 떠나기 몇 시간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를 걸어 일정을 보류시켰다고 두 나라 당국자들이 같은 날 언론에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미국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발이 넘는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한 데 관해 구체적인 방식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의 방미를 취소시킨 이유는 정상 간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대화하기 전까지는 방미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갈란트 장관에게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하마스 전쟁의 목표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내며 서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이란 전략에 관해서도 의견 충돌이 잦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다고 악시오스가 전날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해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은 대이란 보복 방식과 시점이 결정되면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알리길 원할 거라고 이 매체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 공격 실행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8일 밤 내각과 군, 정보기관의 수장 등을 불러서 공격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이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하마스 휴전과 중동 긴장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이보다 사흘 앞서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도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에서도 대이란 보복 계획에 대한 이견만 드러날 거라는 전망이 주요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한편 8일 헤즈볼라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을 제거했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헤즈볼라의 역량을 약화시켰고 나스랄라의 후계자와 그 후계자의 후계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피에드는 지난주 말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활동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이나 석유시설 공습 등 강경한 보복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하며 이란의 공격에 대비한 비례적 보복으로 제한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9일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민 대피와 총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담화를 통해 이번 허리케인은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허리케인의 경로에 있다면 이미 대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하고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고 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밀턴은 강풍을 동반한 5등급 허리케인으로 9일 저녁 플로리다 중서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의 템파베이 해안에는 최대 15피트, 약 4.5미터 높이의 헤일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6인치에서 12인치, 150mm에서 310mm에 달하는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광역권 거주자는 33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남동부를 강타했던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것이어서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9일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 지역의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중 투하식 유도 폭탄과 북한에서 인도된 미사일과 포병 무기들을 포함한 각종 탄약 등이 보관되어 있는 이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9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과 초청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와 남중국해 분쟁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최국인 라오스의 손사이 시판돈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